우리가 드리는 조그만 물질이 주님이 사용하는 생명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게 하시고 순종하는 지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강건하게 영육하는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함을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봉독은 몇 군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라. 민수기 3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 둘레의 목초지의 범위는 각 성에 다같이 성벽 둘레로부터 2000자까지의 지역이어야 한다. 성을 중심으로 하여 성밖 동쪽으로 2000자, 남쪽으로 2000자, 서쪽으로 2000자, 북쪽으로 2000자씩을 지어라. 이것이 각 레위 사람의 성읍에 딸린 목초지이다. 여호수아 13장 33절입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유산을 주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여호수아서 21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차지한 유산의 땅 가운데서 레위 사람이 얻은 것은 모두 48개의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장이었다. 성읍마다 예외 없이 거기에 딸린 목장이 있었다.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라서 지금 저희들이 여호수아서를 보아갈 때에 이렇게 앞부분에는 어떻게 하면 이 땅을 많이 가질까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고 여호수아서의 뒷부분에는 이렇게 가진 것을 이 땅을 어떻게 우리가 분배할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치가 장사를 할 때로도 맨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장사를 잘할까 하고 난 다음에는 이윤이 생기고 나면 이 이윤을 어떻게 우리가 나눌까라는 이런 이슈가 있는 것처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딴 지파들에겐 다 나누어주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남겨두었다가 땅을 나눠주는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맨 마지막에 두셨는지 그 여러 가지 그 이치들을 원리들을 이렇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그다음에는 네 가지로 이 제목을 가지고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끝에 두시는 이유가 있다. 두 번째는 가치는 행동을 정해줍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게 은혜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흩어지는 제사장입니다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끝에 두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이 배경을 한번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신분에서 구해 준 것은 왜 구해 주셨겠습니까? 물론 1차적인 이유는 고난과 고통에서 건져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힘들면은 그러면은 거기 대해서 아프니까 이 힘든 걸 고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 한국은 이렇게 메르스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그거 한다고 제 친구들도 보니까 서울에 살다가 메르스 바이러스가 힘들어서 시골로 갔는데 그쪽에서 또 다시 또 서울로 갔다가 방에 숨어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다고 어디로 도망갈 데가 없다고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 이렇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1차적으로는 고난과 고통에서 건져주기 위함인 것이지만은 그런 바이러스에서 고통에서 해방받았다고 병이 받았다고 병이 없게 하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병 안 들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은 그것은 그저 생존이지 생명이나 생활은 아닌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구출해는 주셨지만은 유업을 맡긴 것은 방탕과 폭력을 일삼던 이전 주민들과는 구별되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을 주신 원래 창조적인 의도를 그 백성들이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너희들에게 한 번 더 그 백성들을 몰아내고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한 번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출애굽기 20장 이 말씀은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준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서 너희들을 이것 때문에 왔다 비전 캐스팅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를 이어서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심도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는 비전을 구체적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실천 항목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신 것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너희들에게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죄악에서 구출해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은 두 가지 사명입니다. 하나는 화평함을 쫓고 두 번째는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을 해야 주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왜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 통치와 가치가 구현되도록 주신 선물이자 기회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세상의 욕심과 염려에 종되어 살던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은 유명한 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 너희들을 가리켜서 무슨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라고 세상의 하나님의 통치와 그 화평을 가져주기 위해서 그냥 우리는 살다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 하늘이 어떻게 산다는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명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내를 바라보니까 정말로 하늘나라가 있구나. 정말로 천국이 있구나. 정말로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이나 눈에 보이는 이런 얽히고 설킨 욕심이나 이것이 다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 사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주셨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보면은 레위 지파가 제사와 율법의 책무를 가졌습니다. 제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에 관계가 부서졌을 때에 화목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그게 제사 제도예요. 그게 그래서 그 제사와 율법이 뭡니까? 이렇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거룩하게 산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아름답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사는 모습 볼 때 그게 참 아름답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스러움과 아름다움, 샬롬, 이 평화의 역사, 한국말 얼마나 좋아요. 어떻게 보면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하신 것처럼 그런 평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맨 마지막에 두신 것은 결론은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너희들이 이렇게 모든 땅을 주시고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느냐? 레위 지파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날에 있어서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 있었던 이 사명이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구교와 신교와의 사이에 결정적으로 차이가 났던 것은 구교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신부님만 거기만 제사장 직분이고 나머지는 구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는 것도 신부님께 가야 모든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 모든 사람이 제사장 직분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결정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 나라 비전을 공유하는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어떤 그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이 첫 번째 끝에 주신 배경입니다. 두 번째는 인정입니다. 딴 지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규정대로 제비뽑은 땅을 전쟁으로 쟁취하고 당당히 자기 권리를 주자, 내 땅이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레위 지파에게는요 제비를 뽑지 않아요. 레위 지파에게는 자기가 가서 이 땅 제비 뽑아서 자기가 쟁취하지 않고요, 레위 지파는 남들이 쟁취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48개를 주었습니다. 42개가 흩어져서 2개 성읍을 주고요, 6개는 도피성이에요. 그건 다음 주일날 하려고 합니다. 도피성에 대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백성들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주었지만 그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받은 것에서 나머지 48개를 떼서 나눠서 줘야 돼요. 아깝습니다. 이것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백성들이 볼 때에 정말로 그 지파 사람들이 거룩과 화평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는 거기에 대해서 인정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정말로 주기가 아깝고요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의 생계는요 하나님이 직접 주시지를 않고요 형제를 통해서 그들이 정해주는 대로 받도록 했습니다. 제사장의 사명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사명대로 충실히 살았는지 하는 아닌지는 그런 인정은 백성들에게 받도록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반 백성인 땅이 유업이라면은 제사장의 유업은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심으로 인해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accountability, 책임감을 어디에 가서 가느냐라는 이것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 시대에 또 그 당시의 시대의 사람들이, 옛날부터 살아왔던 종교계급에 있던 사람들이 정점에 있었어요. 교황시대 때도 그렇고요. 그런 데서 권세를 부리지 못하게끔 accountability를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안입니다. 종교단체에 대한 면세를 받는 규정에 이렇게 혜택을 받아서 교회에 관해서 물건을 구입할 때에는 그것은 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종교인들에게, 크리스천들에게 대해서 거는 기대와 관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는 종교인으로 생각할 때, 목사로서 그런 것을 할 때마다 겸허히 받아들여야 될 성스러운 부담이지, 이것을 가지고 지부나 영역의 확장으로 기회로 삼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레위 지파에게 분배되는 유업은 딴 지파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성읍을 주고 그리고 난 그 주변에는 자기 나름대로 개척해서 다 가져라 그럽니다. 근데 레위 지파에게서는요 거주지 48개의 성읍을 주고 난 다음에는 거주지 성읍을 줘요. 거기서 살아라 성읍을 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성읍 주변의 땅인데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사방으로 2000자를 향해서 한 개를 쫙 주어줍니다. 약 1km로 한정을 했습니다. 땅에 대한 욕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한계를 정한 것입니다. 이게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게 가슴이 서늘하고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의 욕심이, 인간의 욕심은 할 수 없이 계속 가기 마련인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바운더리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레위 지파의 또 다른 수입원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1년에 지파들이 12개로 나누어, 12달로 나누어 가지고 제사 제도 섬겨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자기네들이 같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소스를 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런 범위를 줘서 너희들이 성실하게 섬길 때에 그 백성들이 거기 대해서 많이 회개하고 제사를 많이 하고 이랬을 때 그 혜택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어카운터빌리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분산입니다. 네 번째가 분산입니다. 한국 민족의 시조를 환웅이 웅녀와 혼인해서 낳은 단군 왕검이라고 말합니다. 단군이라고 말할 때 그 군은 단군 이렇게 말할 때 그 단이 제단입니다. 그래서 그 단군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요. 왕검이 우리나라 순수한 말로 가지고 오면은 그것이 임금입니다. 그래서 저기 임금이라는 이 말이 정치적인 세력이 연합된 두 가지 직책이 연합된 직책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사사입니다. 그게 단기 2333년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만드는 단군 왕검의 직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직책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당시 시대에 가지고 있는 거의 단군 왕검의 시대에 지금 이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중세 시대의 교황이나 오늘날의 IS와 같은 이슬람 근본주의 같은 세력은 종교 권위가 정치 세력까지 가지는 권력의 여왕처럼 행세한다면은 그들이 떠나온 이집트에 있어서는요 종교가 정치의 신여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대해서 무슨 한국말로 따지면 호국불교라든지 이렇게 해서 정치의 세력에 거기 대해서 이론을 제공해주는 이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부합했었습니다. 이론과 도덕성을 부여해주는 권력의 신여와도 같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지파들은요 너희들이 땅을 뽑아서 가져라 그러면은 자기 사는 영역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한국에서도 이 조그만 나라에서도 대통령이 나오고 국회의원이 나오고 뭘 할 때라도 이게 안배를 해야 된다 그럽니다. 어찌 보면은 뉴저지에서 조금 더 큰 나라인데 여기 조그만 나라에서 보면은 호남이냐 또는 뭐 저기 이렇게 충청도냐 또는 이북이냐 또는 경상도냐 또는 강원도냐 또는 뭐 제주도냐 뭐 이래 가지고 그것을 다 따지고 있는 이런 것처럼 그 다른 지파들은 분배된 지역에서 집성촌을 이루어서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파워를 형성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레위 지파는 어떻게 하십니까? 48개로 나누어서요. 거기 대해서 세 지파씩 나누어 가지고요. 48개로 사방으로 레위 지파들은 분산해서 흩어져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지역별로 묶어 가지고 세력을 형성할 수 있는 구조 자체를 없애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들은 누룩처럼 흩어져서 신앙적인 감화와 도덕적인 영향력은 행사할 수 있어도 세속적인 정치력이라든지 지방세계에 기대어서 혈연에 기대어서 정치 세력화하는 이런 것은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은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미리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가치는 행동을 정해주고 우리의 가장 결정적 순간에는 나의 가장 핵심되는 가치관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서 금방 읽었지만 13장 33절에는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유산을 주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분깃이 된다고 너의 가장 궁극적인 유산은 나라고 하는 이 말이 이게 말이 쉽지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인격과 나의 양심을 돈 천불에도 50불에도 우리는 불과 10불에도 거기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네가 나의 것이 되면은 나는 내 것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아브라함과 롯이 재산 문제로 분쟁이 생겼을 때에 이게 차라리 남남이 모르겠는데 가까이 있는 친척들 그리고 같이 있었던 사람들끼리 분쟁이 생길 때는 이것은 복잡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괜찮아도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2장입니까? 거기 보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사이에 싸움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은 자기네들은 품위를 지키고 있어도 밑에 사람들끼리 하면은 이 전면에 들어옵니다. 그때에 성경에 살짝 들어가는 말씀이 그 주위에 그 해 족속과 휘 조선과 이런 족속들이 주변에 있었더라. 그 말이 쫙 들어가요. 그 말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언약의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과연 저 사람들이 저 결정적 순간에 그들도 우리랑 똑같이 돈 가지고 싸움하는가 재산 가지고 무엇이 소중한가 정말로 하늘나라가 있는가 없는가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원하는 대로 목초지를 선택해라 결정권을 주었고 롯이 물 좋고 풀 많은 곳을 택해서 애굽 땅과 같은 곳이 에덴 동산처럼 보여서 황량한 붉은 산에 남아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분깃이 되겠다. 그게 하나님은 이게 읽어보시면요 이게 굉장히 사랑에 센서티브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 전쟁 가가지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전쟁에서 이겼던 거 자기가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아브라함한테 부자로 만들어줬다고 할까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 때문에 된 게 아니라 할까봐 그거 하나도 가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상급이 되겠다라고 하세요. He knows exactly what is the matter with us. 우리에게 정말로 뭐가 소중한지 아브라함이 이게 쉬워서 사람이 바보라 산 게 아니고 정말로 가슴이 쓰리고 아프지만은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최종적으로 하나 가져야 되는 것이 뭐인가 했을 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예를 내가 가졌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분깃을 포기했니? 그건 내가 주겠다. 결국은 아브라함 자손에게 가나안 전 땅을 다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성공이 어디에 있는가 과연 하나님 말씀에 따를 때에 생기는 걱정과 번민과 유혹을 칼로 무 자르듯이 싹둑 잘라낼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쉬운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사소하고 조그만 것에서 내 마음속에 습득 지나가는 생각들이에요. 그 가운데서 정말로 니핀더 벗이라 그러죠. 영어로 우리가 그저 싹수부터 잘라야 됩니다. 이게 잘 되는 것은 싹수 이제 옐로우 했을 때는 싹수가 노랗다 했을 때 그냥 두지 말고요 그때부터 그거는 잘라서 버려야지 그거 안 자르면은 그게 가지치고 칩니다. 뿌리까지 그때그때마다 뽑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날 갑자기 가서 되는 게 안 됩니다. 평소에 아무도 모르는 순간에 나만 아는 순간에 섭섭한 게 들어왔을 때 내가 거기 들어왔을 때 그때 주님 앞에 놔놓고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은밀한 순간에 그것을 주님이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아가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나의 사랑하는 여인이 나를 바라보는데 창살 틈으로 바라본다 그랬어요. 나는 안 보이지만은 마치 창호지에 구멍 하나 뚫어 놓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과의 이런 관계는 율법으로 갖고는 재미없어요. 우리가 관계도요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내가 이만큼 했냐 율법 따지고요 이렇게 법조문 따지고 변호사 따지면 관계는 부서진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정말로 그것을 넘어가가지고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면은 그 안에 있는 섬세한 마음까지 미리미리 짐작해서 항상 고람디어 그분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제비 뽑아서 한 몫씩 가져갈 때에 묵묵히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 순간마다 내 몫은 나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 분명히 48개 다 한다고 그랬는데 레위 지파한테는 그 모든 백성들이 다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돼. 그게 자기 몫이 와요. 그게 리더로서 지난주에 말했던 것이 여호수아가 자기 몫 가질 때에는 모든 백성들이 다 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세계에서는 그래요. 모든 백성들이 다 가진 다음에 그들이 과연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그때도 가서 구해야 줬어요. 뭐 와가지고 줄라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도 많이 가지느냐, 내가 뭘 가질 수 있는 것은 한계를 정해놨습니다. 48개 성읍 2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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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정해놨어요. 과연 나는 어디에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 것인가. 크리스천의 절제는 끊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이것이 옳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좋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는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은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나는 왜 그 정도로 나를 절제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여기서 그만했을 때 여기서 그만 딱 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은 궁극적으로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내가 바라면은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기 때문에 더 큰 욕심이 작은 욕심을 탐욕을 벗어나게 합니다. 우리는 불교와 다릅니다. 불교는 욕심이 죄라고 욕심 자체를 없애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아닙니다. 기독교는 더 큰 욕심을 가져야 그것 때문에 작은 욕심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사랑하면은 뭐 할 것이냐, 그래서 사랑하지 말고 그냥 무념무상으로 가라고 불교로서 말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더 큰 사랑이 작은 사랑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 사랑을 사소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 큰 더 사랑하는 그 가운데 들어가니까 이 사랑 안에 네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사랑하고 더 사람답고 더 인격자로 만들게 되고 더 감성적이고 더 지성적이고 더 의지적인 것으로 온전한 인격체로 만드는 것이 그게 기독교의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자가 절제하듯이 상금을 바라보고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에 있어서 나의 목표가 없어지면은 소망이 없어지면은 그 사람은 힘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릇은 물은 그릇의 크기만큼 담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기만큼 담그시고 나머지는 해봐야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했던 것처럼 채워지지 않은 나의 빈잔은 하늘이 채워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돌아가실 때에도 하신 말씀 뭡니까? 저는 자주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히 실패해요. 제자들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 사람은 망했다 그럽니다. 침뱉었어요. 빨가벗겼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분이 나는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는 가시는 것은 나머지 그것은 주님 앞에 맡기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주님이 내일은 여기까지다, 제자들이 좀 더 있어달라고 할 때라도 아니야 내가 가는 것이 좋아 라고 해서 그것을 끊는 것, 그것이 주님이 보이신 절제입니다. 왜냐하면 더 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모든 게 은혜입니다. 왜 레위 지파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직분을 받았을까요?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다윗과 솔로몬, 예수를 배출하는 유다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여호수아 같은 영웅을 배출한 요셉 지파, 애굽에서도 교육을 많이 받은 그런 집안이에요. 우리 형제간도 보면은 형제간 중에서도 누구는 교육을 많이 해가지고 줬는데 저 공부를 나한테 시켜줬으면 내가 얼마나 잘 됐을 건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처럼 요셉이나 그런 에브라임 지파 같은 지파가 되든지 간에요, 보면은 므낫세 지파가 숫자가 제일 많아요. 군대가 제일 커요. 생각하실 때는 아 모세가 레위 지파라서, 그러면 질문을 바꾸어서 왜 하필이면 모세를 레위 지파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왜 허금하는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택하셨을까요? 사실은 레위와 시므온은 시므온과, 그러니까 르후벤이 장자, 시므온이 차남, 그리고 레위가 삼남, 유다가 사남입니다. 이 레위와 시므온은, 시므온과 레위는 좀 집안 형제들 가운데서 성격이 괄괄하고 좀 뒤끝이 별로 이렇게 수상한 그런 형제들이에요. 지난주에 잠깐 언급한 대로 제일 막장 르벤이 장형으로서 채통을 지키지 못하는 범죄를 한 다음에 집안의 서열로 따지면은 이남과 삼남,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는 서열이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집안의 동생들을 다 몰아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자기 여동생 디나가 그 세겜이라는 동네에서 살 때에 제일 잘나가는 그 세겜이라는 청년에게 욕을 보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겜이라는 청년이 그래도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한다, 책임지겠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 좋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겜이라는 성읍의 주민들을 속이고 남자들 전체를 학살하고 그 여자들과 아이들과 가축들을 약탈하는 그런 일을 범합니다. 이것은 그것을 통해 가지고 분노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한몫 차지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어디에서 배웠을까? 저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사기성이 농후한 집안입니다. 죄송하지만은요, 성경에 나오는 사실이에요. 다 그렇게 해서 가지고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에게 있어서도 그것이 별스러운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 일을 했을 때도 야곱이요, 너희들이 왜 그 일을 했느냐, 이렇게 라고 야단 안 칩니다. 너희들 때문에 이 동네에서, 우리는 소수민족인데 우리가 힘들게 되었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곤란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지 너희들이 그런 일을 하면 안 돼 라고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장자의 위치를 사남 유다에게 가게 된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은, 이게 야곱에게는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되었는지. 여러분, 사람들은요, 야곱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자손들에게 이렇게 축복의 글을 해주었다라고 해서요, 자녀들에게 맨 마지막에 축복의 문을, 그거를 가지고 창세기 49장의 말씀을 가지고 해라 그러는데,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덮어 씌울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야, 그 아버지 야곱이 애굽 땅에서 아들들을 모아놓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49장에 유언을 하면서 그들의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창세기 마지막 49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로 딱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에 나오는 대로 읽어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단짝 형제다. 그들이 휘두르는 칼은 난폭한 무기이다. 나는 그들의 비밀회담에 들어가지 않으며 그들의 회의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더라. 자식이라도 너희들은 내 범위가 아니라 손 닦는 것입니다.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때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을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축복처럼 들립니까? 아버지 뒤끝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닙니다. 저주도, 이런 혹독한 이런 저주문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축복기도라는 것은 단순한 덕담이 아닙니다. 함부로 할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의 생애를 보면서, 생애를 정리하면서 그 사람에게 이런 걸 보았을 때에 궁극적으로 그분으로 하여금 가슴이 아픈 지적이고요, 은혜의 자리로 이끌게 하려는 봉고의 말씀입니다. 자기 자식에게 이 말을 할 때에 이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말이 될까? 예언대로요, 시므온과 레위는 서열상으로 보면은 이남과 삼남이니까 가장 번성해야 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지파의 숫자를 계산하니까 제일 미약해서 시므온은 남자로 군대 20세 이상 군대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22,200명 제일 작습니다. 그러면요 레위는요 20세 이상 군대가 아니고요 그 숫자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고 한 달 이상 된 남자들 한 달 이상 된 남자까지 포함해가지고 23,000명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숫자상으로 보면은 저주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일에 저희들이 말씀 본 대로 이 시므온은 자기 힘으로서는 도저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미약한 집안으로 이끌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므온의 분깃을 누구에게서 가져라 그럽니까? 유다 지파에게서 가져라 그럽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땅을 나눠줄 때도 시므온과 유다는 같은 통속으로 갑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주의 자리로 베풀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망한 자처럼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함을 가지고 예수의 반열인 지파에 속하도록 해서 나중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요시야 왕 때 부흥운동 일어날 때도요 남아있던 지파 중에 한 이름 나오는 거가 시므온 지파입니다.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가운데서 붙어 있어서 혼자서는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의 지파에 속하는 그들의 약함을 은혜의 지파에 속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 주셨습니다. 살상하는 자들에게 더 가지고 싶은 욕심에 사로잡혀 사람도 짐승도 살상하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분깃으로 주었습니까? 유다지파를 예수를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분깃으로 주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흩뿌리신 제사장들입니다. 너희가 야곱 가운데 산산이 흩어져서 살게 되겠다는 이 말씀이 레위 지파에게 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주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의 말씀을 산산이 흩어지는데 제사장 지파로 산산이 흩어지게끔 바꾸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그들에게 화평과 거룩을 전하는 제사장 집안으로 살기 위해서 48군데로 흩어져서 살도록 하신 이게 하나님의 전환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변질된 죄성으로 살던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변질이 아니라 변환의 역사입니다. 이민자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디아라는 말이 사방으로 뜨루라는 뜻입니다. 스포라라는 말이 이게 종자라는 뜻이며 사방으로 흩어보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전서에는 너희들을 나그네 같은 너희들을 이 세상에서 부르사라고 말합니다. 성경 전체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민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세상에 나그네와 행인으로 보내십니다. 우리는 이 야곱 지파 가운데서도 레위 지파 자기 민족 가운데서도 소외된 소수로 주변인으로 살게 하시는 것 우리를 이 땅에서 나로 하여금 소외된 입장에 나로 하여금 이렇게 버림받은 입장에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뭐 여러가지 이런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변환의 역사로 쓰셔서 주변인으로 살게 하시는 것은 제사장의 직책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나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보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이 사명이고 만남이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의 생애와 집안과 가문에 흐르는 저주의 피를 끊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에 흔히들 한때는 이런 집회가 유행했는데 뭐 집안에 내려오는 저주의 연결고리를 끊어라 이래가지고요. 여러분 그거 구판입니다. 저주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끊을 것입니까? 연결고리는 내가 끊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끊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받는 것이지 거기다가 무엇을 더해가지고요. 무엇을 여러분 모나리자 그림에 퍼펙한 그림인데 그 앞을 보면서 모나리자 너는 왜 그렇게 웃든지 말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택할 것이지 너는 왜 그렇게 하는 것이냐 모나리자의 미소가 싫다고 내가 더 한다 그러면은 저는 큰일 납니다. 그 미소를 그대로 유지하게 하려고 엄청나게 많은 보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놓으신 그것은 완벽한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실 때 내가 과거에 이런 잘못을 해서 내가 이것이 됐는가 봐. 예, 죄의 결과는 있지만 죄의 저주는 없습니다. 죄의 결과로 여러분 레위가 어떻게 제사장 집안이 되었습니까? 죄의 결과로 제사장 집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저주가 아니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 직분 아닙니까? 거기에 줄줄이 흐르는 예수의 피공로로 이들의 삶의 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이제는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인생에 이런 일을 이루셨다고 이런 일을 이루신다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잔인한 자였고 우리는 잔인하는 기계와도 같이 살던 우리들인데 우리는 하나를 복수를 가지면 열 개를 갚아야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는 뒤끝이 있어도 얼마나 뒤끝이 있는 줄 모르는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그 저주와 그 복수와 그 죄책의 그 연결고리들을 나와 내 집안까지라도 우리의 인류의 피 가운데 흐르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어린 양의 피로 맑게 정리하게 된 거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제사장 나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화평과 거룩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주시고 이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의 가장 가치 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약속에 나의 모든 인생을 걸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